지난주에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흔히 3대 부엉이를 들라라고 하면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대성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학 광장 성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렇게 세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기도와 회개의 부흥이라고 하면, 마가 다락방 성회는 심령 성령 부흥회, 그리고 수문학 광장 성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말씀 사경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고국으로 돌아온 지 약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상태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가 없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민족으로부터 약탈과 수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또한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둑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현재 그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시기를 6월 25일이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바로 7월 1일에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또한 성문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는 말씀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튼튼하고 또한 굳게 잠긴 성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안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사경에,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사경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경회 부흥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의 특징은 여느 다른 집회와는 다르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하는 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하는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먼저 백성들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모이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여서 말씀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백성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 모든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화 광장으로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한 사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노인, 아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에도 모였을 때에 기도와 회개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건 역시도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 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그 시작에는 날마다 주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더라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자진해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부흥의 시작, 우리 심령의 부흥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심령 속에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심령, 내 교회, 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입니다.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모인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응답으로 답했다라고 합니다. 삼중의 응답입니다. 제일 첫 번째 5절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온 백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상대의 강함을 알 때에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항복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더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조물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참말입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자세라는 것, 태도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알맞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서 폼이다, 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폼만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선수에 알맞는 폼이 있고요. 군인에게는 군인에게 맞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역시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패가 무엇인가? 믿음의 성패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집회는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날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또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닿는 순간 내 안에 변화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원한다면 두 번째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Understand라는 겁니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안다 하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중요성을 오늘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7절에도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알아듣는다, 들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봐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읽고 듣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만큼만 살 수 있고 깨달은 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음식 먹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깨닫는 것은 그 음식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나에게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될까요? 소화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소화 불량이라는 극단의 건강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되는 순간부터 그 음식은 나에게 힘이 되고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된 것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숙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작은 변화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부흥을 사모하신다면, 내 심령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가 눈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신다면 세 번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반응이고 또 한 가지 나머지는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정적인 반응이다 했을 때 단어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어떤 바깥에서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 안에서의 미묘한 감정, 바로 그것이 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변화의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 국민들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거행되는 장례식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흐느꼈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영국 땅에 있는 수많은 심리상담소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절반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 왜 다이아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상담 심리소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가 절반이나 줄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이아나로 인한 흘린 눈물이 바로 그 해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심리학자는 다이아나 이펙트, 다이아나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 흘린 눈물이 결국엔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를 위해서 흘려주는 눈물도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을 풀고 내 안에 스트레스를 풀고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 흘릴 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를 깨달아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의 최고의 예배는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훔치고 그것 아니라 말씀 읽으면서 말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눈물샘이 말라버린 분들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막은 없었습니다. 사막이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인 것입니다. 사막은 고통입니다. 황량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새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막은 내일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눈물이었기 때문에, 피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사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풀 한복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돼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샘 말라버린 심령은 사막입니다.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새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꿈꾸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의 이슬을 머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담비도 끊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샘이 발라버린 그 심령에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터치해서 눈물샘 터치에 눈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샘을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 주시는 말씀 앞에 감격해서 눈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결단, 정적인 결단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내 행동, 내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더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더라.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잘 소화시켜서 삶의 변화까지 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놀라운 기쁨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심령의 부흥이 왔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심령의 부흥이 왔다. 새로워졌다.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정적인 반응을 띄워넣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면서 의지적인 반응으로까지 나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심령의 부흥이 왔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새로운 눈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번도 품지 못했던 내 가슴 속에 새로운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 보였고 내 가족만 보였고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위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위가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이고 내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줄 그 이웃들이 보이고 내 마음을 나누어 줄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우리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을 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 마음이 움직여지니 나눌 수밖에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의 부흥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더라 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기쁨이면 기쁨, 하늘의 소망이면 소망, 내 가진 것을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은혜를 그냥 이웃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쏟아부으니 날마다 믿음을 더하는 자 숫자가 더해지더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오직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정말 정말 기억도 할 수 없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러한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종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누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종에게는 나눔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으니 하늘의 신령한 기쁨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문학 광장인 바로 이 교회에서 자주 모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듣자 하고 기도하자 하고 찬송하자 그리고 선포되지는 모든 은혜들을 내 가슴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힘쓰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러한 심령 속에 지금까지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 어떤 것으로서 채울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수문학 광장에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살아있는 영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의 기쁨이 내 이웃들에게 번져가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